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한 달을 또 기도하시면서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설계를 잘 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셔서 금년보다 더 좋은 내년을 맞이하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달 삼으시기를 바라고 이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 생긴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전쟁입니다. 왜 전쟁을 하마스가 그렇게 감당도 못할 일을 벌여가지고 그 참담한 보복을 당하는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그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 민간을 살상하는 이스라엘의 보복도 그건 또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참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빨리 평화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거대한 아랍 세력에 맞서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가고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면 대단하죠. 이번 엑스포 유치하는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진 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사분오열되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세계 역사를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이슬람이 가지게 된 저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외교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슬람의 자본과 이슬람의 결속이 만들어낸 승리이고 이런 식의 세계 역사를 변질시켜 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시대에서부터 이슬람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일이 이번 사건이고 이번 결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잃고 2500년 동안 방랑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서 방랑했습니다. 텔아비브에 가면 텔아비브 대학 안에 박물관 하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 다닐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시해 놓은 그런 세계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볼수 있는 곳인데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때 만들었던 회당들을 축소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했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있었던 이 유대인 회당들의 모습을 전시해놓은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할것 없이 우리나라만 없지요. 다 아시아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 살았으면 그 많지 않는 수인데 이게 분산돼서 이게 없어지고 소멸되고 말아야 되는데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당당한 나라로 민족도 소멸되지 않고 다 뭉치고 나라도 재건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들이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만든 것에 대체로 사회학자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종교라고 그래요. 이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선민은 자기들만 선민이야.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선민이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 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계속 공급되었던 이 랍비들의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역사를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고생 많이 하고 어디 가든 천대받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긴 역사 동안에 뭐 드레피스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나치에 대한 나치에 의한 만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 지식 산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무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않고 새로운 신기술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과거처럼 가나안 땅 이렇게 모여 살았으면 그런 감각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분산되어 살다가 보니까 뭐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하는 나라 말이 없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어지간한 나라 말은 다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이 탁월한 글로벌 감각이 생겨나게 된 것도 고난의 위기를 잘 선용해내는 그런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는 위생관념이라는 게 참 재밌는 해석이 되는데 위생관념이라는 건데요. 베네치아에 세계 최초의 그 게토가 생겼습니다. 게토란 유대인들만 이렇게 가두어두는 특별한 그런 지역을 게토라고 그러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구역 안에서만 살기는 게토인데 예, 베네치아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아주 밀집되어 살아야 했어요. 좁은 지역 유대인들 다 가두어놨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는 100년이나 200년 전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밀집돼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 유아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이 게토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인가 하면 유대인들 특유의 결례 예식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손 씻고 나오면서 손 씻고 이게 종교적인 율법이죠. 우리처럼 뭐 보건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니까 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손 씻고 들어갈 때 손 씻고 미크베라고 하는 욕조를 만들어 놓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목욕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안식일 되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주는 게 있어요. 손톱 깎기입니다. 손톱 깎기 하고 목욕시키기 안식일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위생을 강조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봅니다. 음식 코셔라는 음식을 따로 먹잖아요. 아주 위생적인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않게 하는데 돼지고기 같은 건 사실은 더운 나라에서는 과거에 냉장시설이 없을 때 그거 먹으면 자칫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생적인 것이었고 종교적인 계명을 따라서 이 손 씻고 목욕하고 이런 결례를 행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엄마들이 손 씻기를 잘하면 아이들의 배탈이 90% 줄어든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면서도 민족이 존속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교육열입니다. 특히 주의식 마음이라는 말은 아주 극성스러운 자녀 교육을 위해 힘쓰는 엄마들을 주시 마음이라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영어에 코리안 마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엄마들도 유대인 엄마들에게 못지 않으시죠. 굉장히 어머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누구든지 유대인 가정에서 키우면 유대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을 할 만큼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의 교육 중에 제일 좋아 유명한 방식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하브루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데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하베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베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육이 선생님이 엄격하게 막 훈육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서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하브루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듯이 교육이 그런 것이죠. 그 언젠가 그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교과서에 그런 걸 봤어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겠냐? 이게 질문이에요. 성경에 그 대답이 없죠. 근데 그걸 자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고 스토리를 만들게 만들고 또 뭐라고 대답했을지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후츠파라는 단어입니다. 추츠파라고 하기도 하고 후츠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뻔뻔함이라는 말, 당돌함, 뻔뻔함.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건방지고 당돌하고 벌어두고 예의 없어 보일 만큼 자기 할 말을 다 하게 하는 이게 후츠파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들도 아까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말했던 것처럼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방식을 도입했던 이스라엘의 교육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 그런 이스라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어디에서 왔겠냐. 심는 거, 교육을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겠느냐. 전부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질문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네 동생은 또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들어갈 때 나갈 때 씻어라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가르침과 그 정신의 뿌리가 다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 정신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후세들을 잘 길렀고 그것이 그들을 강한 민족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좋지 않는 내용이죠.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가 중간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나중에 사람들은 다 살아남긴 했지만 모든 재산, 배에 실었던 하물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널판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겨우 사람들만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다. 나중에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일이 벌어졌던 지중해에서의 풍랑 만난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으니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중해에서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많지만 지중해는 겨울 바다가 아주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선박이 그렇게 뭐 그런 지금처럼 안전한 선박일 때가 아니잖아요. 다 범선으로 여행을 할 때인데 그래서 여행이 그 시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어기고 항해를 하려다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생기기 전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가지 말자. 왜냐하면 이번 여행이 보니까 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위험이 다가온다. 그래 안 가는 게 좀 멈추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항해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 가야 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분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가도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이 백부장의 선택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럽니다. 그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선장은 항해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항해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선장입니다. 선주는 또 누구이겠습니까?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을 로마까지 옮겨가고 한 번이라도 운행을 더해야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이걸 판단하고 보려하는 사람, 이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 선주의 입장입니다. 선주 입장에서야 로마까지 항해를 겨울에 멈추지 않고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더 옮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소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자고 고집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판단이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럽니다. 어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 경험, 기술, 지식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규모 이런 것들이 우리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요. 요즘은 우리가 그 기술 과학의 판단을 믿잖아요. AI를 우리가 다 신뢰하잖아요. 거기 물어보잖아요. 챗GPT를 이용하면 뭐 설교문도 기가 막히게 나온대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줘. 그러면 쫙 뭐 단 몇 분 만에 아주 멋진 설교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보 기계가 제공해주는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판단이 기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이것이 내게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죄수로 로마로 조송해서 잡혀가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 죄수의 말인데 그 말을 외형적으로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말은 그 개인의 식견이나 그 개인의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이 바울의 말에 노했던 것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손실을 보고 가는 길에 풍랑이 드세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계획합니다.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앞길에 이런 풍파가 생기지 않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풍파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이 손실되거나 깨어지고 버려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안전하기를 기대하고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또는 물질적인 규모, 유익의 유무 이것을 기준 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기술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본가의 말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전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더 신앙적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외면해보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때문에 풍파가 많아요. 갈 길이 험해져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암들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순탄하게 목적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의 것들이 손실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선 달고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보면 무엇이 더 신앙적인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다가 보면 당장은 이 바울이 하는 말에 뭐 선장도 반대하고 선주도 반대하고 그래 반대가 많았지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그런 만약 뭐 없다, 소용없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속으로부터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했는데 이 말 저 말 다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또 다가오는 새해의 우리의 인생 항로가 평안해지시기를, 순탄하게 목적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하나 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